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레이서 최혜민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시동을 거세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결승전 플래그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레이싱을 99년부터 카트 레이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챔피언을 4번 했었고 그러다가 좀 더 큰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리즈를 좀 찾게 되었었고
최혜민 씨는 한국인 최초 미국 인디 레이싱카 선수입니다. 2007년 미국 레이싱 무대 데뷔 후 주목받는 신인으로 인디 레이싱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디 자동차 경기에서 유일한 한국 선수인데 자부심이 크겠어요.
77번 신인 드라이버 최혜민 선수.
자동차 경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챔피언을 꿈꾸는 그의 도전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직접 운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올해 저기 팀메이트가 주행했던 거를 제가 미리 오늘 주행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전에 선수들이 했던 데이터 같은 걸 많이 볼수록 그 실제 주행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정말 미국 레이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도 그 기회를 위해서 그런 승부를 던지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 때 그런 묘미 그리고 뭐 굉장히 치열한 뭐 천분의 1초 싸움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짜릿하게 만들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주행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전 주행은 사실 좀 트랙 익히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좀 날씨가 개고 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레이싱 전용 트랙.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와 크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주행을 위해서 7명의 크루가 준비하는 시간만 기본 4시간. 엔진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기인 만큼 무엇보다 꼼꼼한 점검과 데이터 분석이 관건입니다. 드라이빙 코치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최 선수.
I'm not very familiar with the
이 경주차 기종과 트랙이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기종의 차량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트랙의 주행이 심적 부담이 되는 상황. 특히 얼어붙은 노면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프리드라이빙은 2.5마일에 달하는 트랙의 맵과 노면의 상태를 익히기 위해 선수와 크루들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는 시리즈는 미국의 인디 라이츠라는 시리즈입니다. 미국에서 오픈힐 시리즈 중에 가장 빠른 레이스가 인디카 시리즈라고 있고 거기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인디 라이츠 레이스거든요. 야구로 치면은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합들은 주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미국 중서부 지방을 돌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1차는 인디 라이츠 레이스 가고요. 엔진은 올해까지는 마츠다 엔진 2.0 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푸시드 패스까지 포함을 하면 500마력 가까운 힘을 내고 있고 무게는 700-800kg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가격은 추산일 뿐인데요. 대략 한 25만 불에 30만 불 가까이 비용이 들고
레이스카는 오로지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 뭐 단 한 가지 편의 시설도 사실은 없어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달리기 위한 장치들만 있고
날씨가 추워서 콕핏 안도 굉장히 춥고요. 빨리 좀 달려야 이제 엔진 열도 차로 좀 들어오고 저도 이제 몸이 풀려서 좀 추위가 좀 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춥네요.
Oh, he's taking it easy. Like there is no rhythm, so called.
날씨가 추워서 최 선수는 속도를 천천히 올려야 해요. 노면이 얼어서 아직 접지력이 없어요. 타이어 압력도 올라가야 해서 최 선수는 조금씩 스페이스를 올려야 해요.
인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코너링 스피드가 저희 인디 라이츠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마일에 육박하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뭐 210마일에서 220마일 정도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서 받는 중력이 일반 중력의 3배에서 4배까지 중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 트랙에서는 뭐 0.1초 승부를 위해서 코너 때 이제 던져야 되고 뭐 벽과 불과 뭐 몇 미리 차이까지 차를 몰아붙여야 이제 코너 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 맛질하죠.
40분의 주행을 하고 주유 급유와 타이어 점검을 위해 피트에 들어온 최혜민 선수.
노면의 진동을 거의 몸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적도 있어요. 네.
Lean more on the tires, use the brake.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서 노면에 붙으라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쓰면서 접지력을 상승시켜야 해. 좀 더 밀어붙여봐. 좀 더 즐기면서 하라고. 아직 한계점에 도달하려면 멀었어. 차를 좀 더 크게 움직여봐. 접지력이 생기는 걸 느낄 거야.
아버지 반대 굉장히 심했습니다.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으면서 조금 더 이제 정상 레벨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을 받은 크루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 선수에게 무전이 왔어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요. 최 선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Oh yeah, oh yeah, it's coming in on the hook. So we'll see. You never know till you see him.
무엇보다 선수의 부상 여부가 가장 걱정이 되는 감독과 크루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트랙 가장자리에 있는 잔디 쪽에서 미끄러졌어. 차가 균형을 잃었어.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제가 많이 망가져서.
또 열심히 마지막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근데 살짝 코스 오프했는데 그 잔디밭이 아직까지 수분이 가득해서
크게 파손된 차량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레이스 경력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소한 실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수인데 정말 좀 어이도 없었고
한껏 젖어있는 잔디에선 핸들도 브레이크도 시속 200마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또 이걸 극복해서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도 배우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우여곡절 있는 만큼 또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탑 클래스 드라이버들부터 카트 드라이버들까지 여기 와서 드라이버에 필요한 그런 운동들을 지도받고 이제 각자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시합 때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The race car driver's heart rate can be from 150 to 175 and they have to look.
레이스 경기 중에는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150에서 175까지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도 봐야 하고 추월과 교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짧은 순간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므로 체력과 집중력을 훈련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최혜민 선수가 속해 있는 훈코스 레이스팀 본사. 팀의 수장인 리카르도 훈코스 대표.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자리 잡은 지 15년 만에 여러 차례 우승을 이끈 인물입니다.
Indy 500 is, I think, is clearly the biggest and more famous event in motor racing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So
인디 500은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레이싱 대회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1911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가장 오래된 대회 중 하나죠.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큰 레이싱 대회입니다.
경기장 가면은 이 트레일러가 오피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게 되고 모든 장비들이 이 트레일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터스포츠 특성상 그렇게 연습을 자주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통해서 미리 경주장을 익힌다든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게 뭐냐면요. 댄 월든이라는 선수, 인디 500을 두 번이나 우승한 선수인데 2011년 10월 16일 날 라스베가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경기 중에 사고로 숨지게 된 선수입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추모하려고 이렇게 사진하고 꽃을 인디애나폴리스 경기장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그 인디 경기장에서 인디 500 대 한 팀당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2만 불 이상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레이스를 위해서.
So for motor racing, because it's so expensive, it's very, very important.
레이싱 경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죠. 최소 3년간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디에 와보시면 인디 500 우승자들은 거의 이 도시의 영웅이 되고 스트리트 네임까지 선수 이름을 쓸 정도로 레이싱력에 가득한 곳이거든요. 인디 가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꿈꿔왔던 인디 500 무대에서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해보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카레이서 최혜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북한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 유지를 해오다 자유를 찾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탈북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봉사를 통해 남에게 베푸는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하는 탈북민 전현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 온 전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 7월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 너무 경제가 곤란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탈북을 해서 우리 형제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현아 씨는 북한 회령을 다니면서 장사 일을 했는데요. 북한과는 다른 건너편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곳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쉽게 떼어지지 않았죠.
쉽지 않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는 없고 그 남편들이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하니까 여성들이 그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시내에서 그 옷가지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골로 오면 그 옥수수하고 바꾸면 많은 이윤을 남기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밑천으로 불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령으로 장사를 다녔죠.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회령으로 두만강 연선으로 장사를 하면서 안쪽에서 살았는데 두만강 연선에 장사를 하러 올 때면 불밝은 중국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돈을 고향집에 보내줘서 그 집들이 이렇게 경제가 안전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장사를 해령에 가면 나도 탈북해서 우리 가족 형제들을 도와주리라. 그거 하여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8년 만에 생각은 했는데 8년 만에 결심하고 강을 넘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무사히 중국에 도착한 전현아 씨.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국적이 없는 불안정한 생활로 그녀도 점점 지쳐가죠.
중국에서 한 8년 반 살았어요. 그때는 주변에 고향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한국에 가면 국적도 지고 많이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고향 내가 아들을 북한에 뒀는데 아들하고 거리가 한국으로 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사는 게 국적이 없다나니까 항상 밤에 자도 옷 못 벗고 곁에다 옷을 부리에 경찰이 들어오면 옷을 입고 도망갈 그런 밖에서 자그마한 바스락 소리 나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거리에 나가면 경찰차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이게 항상 불안에 떨어야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계속 경찰이 와요. 그러면 천장이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 천장이 경찰이 언제 그때는 피해라. 그 계속 피해 다니고 이렇게 진짜 내가 뒷문으로 금방 나갔는데 앞문으로 경찰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렇게 중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은아 씨는 위기의 순간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헤아려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파출소까지 잡혀갔댔어요. 잡혀갔는데 경찰차에 앉아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중국 경찰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지는 않겠구나. 자기네끼리 말하는 게 잡혀나가면 죽는다,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보내지는 않겠구나. 그래 파출소에 가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경찰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리를 피하겠으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참 있다 들어도 왜 안 가냐고. 그 다음에 정신 보죠. 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을 때 나를 도망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경찰이 자리를 피한다면 내가 이러고 나하고 다 도망가서 숨었죠.
아들을 홀로 북한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현아 씨는 결국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았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 가면 국적도 지고 여권을 우선 질 수 있잖아요. 여권을 지고 세계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꿈이 컸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 한국으로 오게 됐죠.
2015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전현아 씨. 중국에서 오랜 시간 쫓기며 고생했던 탓일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BOE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 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이 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교육 규모의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심장부인 하버드 야드입니다. 나다니엘 이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될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착민 그 청교도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서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의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치관할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부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동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대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퀘어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덕들의 홀리스 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군대가 바로 숙박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계획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선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블라인드 정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EU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한 해 여행시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첫 순서로는 역사 속의 여성 선고자를 소개하면서 현재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을 매칭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역사를 쓰는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순서입니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80여 명이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었고요. 미 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경제적 손실은 3,940억 달러에서 8,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2에서 4%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중 서부 지역은 매년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서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도 엄청난 산불 피해가 발생했죠. 현재 마우이 섬 중심부는 개방됐지만 섬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지난해 섭씨 43도가 넘는 날씨가 30일 이상 계속된 가운데 약 58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라고 지적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여성은 이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미국인 여성 환경보호 운동가입니다. 첫 번째 여성 만나보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1958년 1월 미국의 한 여류 생물학자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정부가 지난 여름 해안 지역에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포한 살충제로 모기가 아닌 새와 벌들만 죽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친구는 뉴스 편집자였고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세밀하게 추적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사본을 이 생물학자에게도 보냈던 것이다. 친구의 편지를 받았던 이 여성은 다름 아닌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한 미국인 여성 레이첼 카슨 박사였다. 카슨 박사는 친구의 편지를 계기로 1962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상을 바꿔놨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입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영향력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네, 자, 이 레이첼 칼슨이라는 인물이 수식어가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리고요. 또 생태학 시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자, 작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 씨는 190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작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꿈도 소설가가 되는 거였다고 하네요.
네.
자, 겨우 10살밖에 안 된 때 쓴 소설이 어린이 잡지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칼슨 씨는 펜실베니아 여자대학교 현재 이 체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생물학에 관심을 두게 돼서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펜실베니아 여자대학 학생 중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하네요.
네.
칼슨 씨는 매사추세츠주의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관해 연구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동물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네.
볼티모어 선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그녀가 1930년대 중반 워싱턴의 연방정부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방 공무원으로 일을 했군요. 네. 당시 활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칼슨 씨는 1936년에 미 어류국의 생물학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곳에서 두 번째로 고용된 여성이었는데요.
네.
공무원 시험에서 모든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칼슨 씨는 물속의 로맨스라는 해양생물에 관한 짧은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즈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큰 역할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팸플릿과 다른 대중지역적 자료들을 쓰던 카슨 씨는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는 편집장으로 승진하는 등 15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류국에서 쌓았던 경험이 또 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어류국에서의 경험은 칼슨 씨 자신에게 이 1950년대 전업 자연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월간지 애틀랜틱에 바다 생물에 관한 글을 썼고 이에 따라 어느 출판사로부터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 1941년 첫 저서 해풍 아래서를 출간했죠.
네.
칼슨 씨의 과학적 전문성과 문학적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고 작가 활동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사례였는데요.
네.
이런 활동이 그녀가 환경운동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큰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녀의 주요 작품인 침묵의 봄이 일으킨 반향을 보면 그녀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시사합니다.
네, 사실 레이첼 칼슨을 말할 때 이 침묵의 봄은 빼놓을 수가 없는 화두인데요. 앞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책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네, 1962년에 출판된 침묵의 봄은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
비료와 농약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특히 DDT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문서화하고 있는데요.
네.
논문과 문학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매체인 그레이드 세이버에 따르면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가루로 인해 식물, 벌, 어린 동물, 심지어 강까지 독사해된다고 묘사합니다.
네.
이는 인간이 화학물질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개발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카스는 살충제의 독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데요.
네.
자, 살충제가 동물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살충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그 독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카스는 화학산업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공공당국이 이러한 산업의 마케팅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비판하죠.
네.
카슨 씨는 살충제 사용이 환경에 독을 퍼뜨려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심각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으로 자연세계가 영구적으로 침묵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또 짧지 않은 연구 기간을 거쳤다고 하죠?
맞습니다. 카슨 씨는 비행기에서 뿌리는 DDT로 인해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을 목격했고 이에 관해 4년 동안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침묵의 봄은 환경을 다룬 저서로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우선 침묵의 봄은 60만 부 이상 팔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책 출간 이후에 살충제 제한 법안이 40여 건이나 상정됐고요.
네.
1963년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주에서 DDT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어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고요. 1972년 이 법에 따라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이 DDT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네.
이 환경보호청 EPA라는 정부기구가 창설된 것도 레이첼 카슨이 주도했던 환경운동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죠.
네.
자, 하지만 살충제 기업들과 일부 언론은 그녀를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하기도 했죠.
네.
환경보호를 하느라 개발도상국의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필요한 DDT 사용을 방해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카슨이 사망한 해가 1964년이더라고요. 책을 출간한 게 1962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변화를 목격하지는 못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카슨 씨의 사인은 유방암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이룬 노력의 열매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유산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카슨 씨가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상과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네.
자, 카슨 씨가 일으킨 환경운동은 이후에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물학자, 저술가, 또 환경운동가 레이첼 칼슨 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청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2세인 남미계 미국인 여성 나일리 코보 씨를 소개합니다.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코보 씨는 주목할 만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가입니다. 코보 씨는 지난 2022년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넥스트 100, 즉 떠오르는 지도자 100인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네, 이 나일리 코보 씨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네.
어떤 계기로 이 환경운동가가 됐는지 알아보죠.
네, CBS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코보 씨는 중남미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코보 씨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집 건너편 유정에서 나는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일찌감치 자신이 직접 환경 문제에 노출된 것이 이 어린 소녀의 삶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노출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코보 씨는요. 두통을 앓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심각한 이 증상들을 겪었는데요.
네.
거주 지역 가까이 있는 이 석유 작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배출물 때문인 것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네.
그녀는 유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그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19살에 사례의 암 환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석유 시추 활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헌신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네.
어릴 적부터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건강 문제로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19살이 되었을 때 코보 씨는 그녀의 커뮤니티에서 유독한 석유 시추 현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성공합니다.
네.
이 캠페인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사회에도 환경운동 캠페인이 벌일 수 있는 인식과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나일리 코보 씨의 이런 노력은 그녀의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 지난해 골드먼 환경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상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환경운동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자, 2024년 첫 순서로 보내드린 여행시 두 명의 환경운동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이제 보시면 허리 쪽에 밧줄을 동여맸는데 이것은 이제 저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북송당할 당시에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밧줄을 동여맸고
탈북대학생 김현정 씨가 북한 강제 실종 사라진 사람들 전시회에 선보인 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상 작품의 이름은 엄마의 행방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철사들을 이용해서 철조망처럼 연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38선을 상상하면서 접목을 시켰어요, 의상에. 그래서 철사하면은 찔리면 아프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북한 사람들의 가슴 아프고 좀 찔리면 아프고 약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의상에 접목을 했고 자유의 빛이 없는 북한 땅의 그 사람들의 마음도 표현을 하려고 또 모든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소재는 좀 약간 데님도 비슷한데 가방 소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약간 두껍기 때문에 방수 재질도 있고 그래서 뭔가 북한 하면 너무 어둡고 이제 좀 발 들여놓기 힘들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껍고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어둡고 두꺼운 원단에 밧줄과 철사로 포인트를 줬고요. 팔과 치마 밑단에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글자가 있는데 보시면 민족 통일 밑에 자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술가이긴 하지만 또 예술가들이 예술로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글귀로 제가 다 보여주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서 담아보려고 이렇게 했고 여기 또 막 찢어진 거를 선바늘로 기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북한 사람들의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그런 마음 그것도 같이 연상을 해가지고 접목했습니다.
김현정 씨는 현재 홍익대학교 1학년으로 누구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 시험에 전시회 준비까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녀는 활력이 넘쳐 보였고요. 북한에서부터 미술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말 준비 때문에 이제 기말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 작품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너무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그때부터 이제 북한은 그 콘크리트 바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흙이니까 제가 앉기만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크면은 그림을 배워줘야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제가 약간 재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 타고났다고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좀 들었어가지고 그림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북한에서는 조선화, 한국에서는 한국화라고 하는데 약간 수채화랑 비슷한 거? 조선화랑 유화? 소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미술을 배워온 김현정 씨. 당연히 대학교 진학도 미술 쪽으로 생각했지만 북한에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 나는 미술대학에 갈 거다. 그때 실력으로 평양미술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미대에선 탑인 평양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죠. 근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돼야 되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에 갔으면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꿈을 포기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서도 설계사 같은 거를 좀 하다가 집에서 그림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다가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탈북을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제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탈북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 꿈은 이룰 수 없었죠. 북한에서도.
김현정 씨는 2019년 한국에 정착해 그해 1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탈북에 초기 정착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저희 삶에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엄마랑도 같이 탈북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사고로 네,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꽤 길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홍익대에 가지 못하고 조금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림 좀 그리고 책도 좀 읽고 홍익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실제 실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한국 입시를 모르고 그냥 제가 그리던 대로 다시 살려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아주셨어요. 학교에서 감사하게도. 북한에서도 미술을 전공을 했다 하니까 그걸 좀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부터 인정받았던 미술 실력을 홍익대학교에서도 알아봐준 건데요. 김현정 씨는 우선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서도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순수 해학과, 순수 미술 하는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근데 되게 배고픈 직업이다. 네, 북한에서 뭐 그림을 그려서 팔면은 중국에 수출하면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금방 한국에 나와서 놀러 막 다니면서 월미도 뭐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막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실력도 괜찮은데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그려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같은 미술가로서 뭔가 너무 배고픈 직업인 것 같다. 미술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또 순수해학과로 갈까? 아니면 다른 디자인 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패션을 좋아했었거든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북한에서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현정 씨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보이부 막 이런 데 막 많이 잡혀가기도 했었고 옷을 약간 북한은 되게 경직되고 정직한 옷 딱 입어야 되고 막 주름 쫙 세워서 입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패션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막 리폼해서 입고 막 옷을 뜯어서 손바늘로 막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그만 옷을 뜯으라고 막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단속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을 많이 생각해보다가 아 패션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션 디자인과 그냥 패션이 아니라 또 홍익대는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도 공부할 수 있고 미술, 패션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됐죠.
그리고 벌써 1학년의 마무리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소감은 어떨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홍익대가 워낙 손꼽히는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오고 미적으로 감각이 되게 좋은 애들이 다 모여오는 것이니까 북한에서 촌스럽게 잘하던 애가 갑자기 남한에 와서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넓은 걸 보고 많은 거 새로운 걸 보니까 처음에는 와 이런 애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멋있는 애들과 훌륭한 애들과 내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막 과 친구들 보면은 정말 미적 감각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색감 공부도 많이 하고 옷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매칭하는 거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미적으로 조금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막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학금을 탈 수 있을 정도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구나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 현재 더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전했고요. 북한애가 이루고 싶은 소망도 얘기했습니다.
졸업을 하면 어디 쪽으로 취업을 할까? 근데 지금 목표는 한 3학년쯤에 교환학생 가고 싶어가지고 영어도 좀 공부하고 있고 이제 교환학생 갔다가 졸업하면은 해외 대학원도 가고 싶고 해외 쪽에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개성공단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저는 다시 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이제 중심인 개성에 개성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그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내지 않을까, 동의를 준비할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은 분야가 막 떠오르는데 아직 1학년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할 것 같아요.
더불어 김현정 씨는 탈북민으로서 또 탈북 예술가로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에 힘을 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을 더 많이 알리고 예술로서도 전달하고 싶고 대학생 동아리, 통일 동아리, 통일 관련돼서 활동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또 합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